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첫날은 천국 일꾼들이 가져야 할 의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데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같이 나누었고요. 둘째 날 어제는 우리가 어떤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들어 섬길 때 어떤 원리를 붙들고 섬겨야 하나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천국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인가, 밝아온 새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존 올트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을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본래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원 제목이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그들을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이다.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정상이다. 알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알기 시작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비정상적인 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관상 보세요. 이렇게 한번 관상 보세요.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죠. 가만히 뵈니 정말 비정상적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네. 잘 보세요. 예. 네. 근데 비정상적인데 아주 익숙해지면 그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장, 첫 장의 제목이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이 책에서 존 올트버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 사람을 비유할 때 제일 많이 쓴 것이 양이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존을 가장 적합하게 비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는 고슴도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때 곰도 그렇고 뭐 이리도 그래서 이리 떼 그러잖아요. 양도 양떼 뭐 이렇게. 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떼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아주 외로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고슴도치가 외로움을 너무 타게 되면 외로우니까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하죠. 외로워서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고슴도치가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순간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존 올트버그는 북미산 고슴도치의 경우에는 약 3만 개 이상의 가시를 등에 지니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은 30년만 살아도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갖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도 외로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정을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서 접근하지만 또 접근하는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인생은 상처만 받고 끝날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저작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제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에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오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분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고난을, 이웃들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인생들을 치유하는 치유자, 구속자의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네, 나우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상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상처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의 본질도 사람입니다. 사람 섬기는 게 결국 사역이죠. 사역. 어떻게 이런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사역 잘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9장 여기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보신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으로 눌려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주께서는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을까요? 정말 보고 있을까요?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자기 상처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내 상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고 이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의 인생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한 종류를 가리켜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Driven life,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 그냥 허둥지겁, 허겁지겁, 그냥 이 일 저 일 하다가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낭비만 하고 있는 사람. 오늘도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 자리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driven life, 충동적인 인생, 이 끌려다니는 인생. 또 한 종류의 삶을 가리켜서 골드는 called life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called life. 이것은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향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매우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충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냥 허겁저겁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때로는 같이 사는 아내도 안 보여요. 남편도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곁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근데 어떤 사역을 하겠어요?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뭐 한 3년 전부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엘리자베스 퀴버 러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Life Lesson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생 수업. 한국에서도 한동안 계속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평생을 죽음을 연구한 죽음을 연구하는 일종의 정신의학자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에 보면 그 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쓴 책에 그 사인을 받는 북사인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분의 책에 서명도 받고 악수 한번 하고 줄이 쭉 이렇게 길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그때 이 닥터 엘리자베스 퀴버로스가 그 비행기 타고 가야 할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득이 사회자가 설명을 하고 우리 닥터 로스께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이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입국 사인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겠어요. 그분 사인 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행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체크인 수속을 다 하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 안에 터진 그 아래 구멍으로 이분의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박사님 사인 중.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도대체 말이죠. 아 그래서 빨리 볼일을 마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한 분 딱 계시더래요. 수녀님이 아니 수녀님이 어째서 하려고 그러니까 입을 탁 가로막더니 박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니. 그러니까 박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 수녀예요. 제 수녀 친구인데 박사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박사님 강연에 꼭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캔서를 지금 암을 앓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병이 너무 심해져갖고 도저히 박사님 강연에 올 수 없어서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박사님 강연을 잘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박사님 책에 할 수 있으면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줄에 서서 박사님 책에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장에 나가시느라고 부득이 중단한다고 북사인을 중단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나. 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허탈한 심정으로 비행장에 왔어요. 저도 체크인 수속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사님이 거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대목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내 자신의 스케줄과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너무 매몰되고 쫓겨있던 나머지 나는 여기서 정말 나하고의 마음과 마음의 그 콘택을 맞춤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일에 나는 실패하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마주봐야 할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일에 나는 실패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 사역의 진정한 시작,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라보는 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고 잘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잘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천국 사역은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두 번째 단계로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가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만 가지고 안 되고 좀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 특별히 개신교가 그냥 머리와 입으로만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리와 입으로만. 네. 근데 이제 눈을 가지고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으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을 다시 보시면 여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보고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여기 여리고 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지나쳐버린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최근에 개혁 개정판은 민망히 여겼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 보면 여기 민망히 여기신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mpassion으로 예수님의 가슴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죠. come, 함께, 그 다음에 passion, passio, 원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고통을. 이웃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웃들의 외로움을 나의 외로움으로 함께 느끼는 것. 이게 compassion. 그 compassion으로 예수님의 가슴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설교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제 아내가 훨씬 더 정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아내를, 기도하는 여성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보니까 아주 인간관계를 잘해요. 대인관계를 아주 잘해요. 저는 솔직히 목사라도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인간은 싫더라고요. 근데 마치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도닥거리고 잘 보듬어 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동안 오해하기를 제 안에는 절대로 싫은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 보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을 때 보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제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람 많이 있을 때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누가 들으면 당신이나 내가 나나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 때나 그게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데 그렇게 기도해요. 가만히 알고 보면 그 집사님하고 something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 그 집사님 불쌍히 해달래요. 기도로 그것을 해소하더라고요. 기도로 잘 해소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막 문을 열려오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두런두런 들려나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주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예. 그런데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가만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들요. 잘 쳐다보세요. 영성 있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예. 우리 박 목사님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만히 뵈니 정말 불쌍하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기독교회,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기도문은 주기도문이죠, 물론. 로드스 프레이어. 근데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한때는 주기도문 못지않게 유명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도 Lord's Prayer 이렇게 말하죠. 주의 기도.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그 기도 사실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지. 그런데 이 Lord's Prayer 말고 교회 역사를 보니까 Jesus Prayer라는 것이 Jesus Prayer. 이 Jesus Prayer는 뭐냐?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기도.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시면 자 맹인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세리가 특별히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기도문으로 조금 시대를 따라서 이제 발전돼 나와요. 소위 사막교부 시대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어갖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문이 발전되어서 완성된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바로 지저스 프레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성의 운동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때때로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문이 열리지 않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고요. 그냥 답답하고 힘들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된 속성 가운데 성경에 많이 가르쳐진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의 속성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냥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긍휼을 빌 때, 불쌍히 여기심을 빌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기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연습 좀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보시면서 야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저는 이런 가슴. 그런데 이런 기도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역.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아내의 자리에 서서 아내를 이해하는 흉내만 낸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려는 흉내만이라도 낸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보신다면 또 저 같은 목사들이 참 치열한 인생의 전장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애만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생활의 태도가 얼만큼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상대방의 자리에서 보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아주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도를 아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서 어느 날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어떤 그 식당에 들어가셨어요. 아침 식사. 그래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좀처럼 주문을 받는 자매, 또 서브하는 자매가 웨이트레스가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다 왔어요. 이제 와서 오더니 접시를 거의 팽겨치듯 갖다 놓고 다시는 와보지도 않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분이 좀 목사님이 열을 받으셨어요. 막 따지고 싶더래요. 매니저 불러서 한번 따질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지나가느냐 하면 저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혹시 우리를 섬기는 저 자매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더래요. 내 마음이 쭉 풀리더래요. 그래서 식사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몇 사람이 먹었어요. 몇 사람이 같이 먹었으니 팁을 놔야 할 텐데 한 3불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3불 딱 팁을 놀려오라 했더니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적다. 주님, 우리가 받은, 저희 언니에게 받은 대접에 의하면 3불도 많은 겁니다. 적어. 그럼 한 4불 넣을까요? 적다. 얼마 넣을까요?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10불 넣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10불 넣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성령님의 인도 같은 것이 느껴져서 그는 의지적으로 그냥 10불 딱 넣고 나왔어요. 막 그냥 식당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쫓아오더래요. 손님,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아니, 어쩌자고 팁을 이렇게 많이? 제가 가만히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팁을 더 놓고 자매님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분이 그냥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딱 서버리더래요. 쓰더니 갑자기 눈물방울이 쭉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설부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 옷이라고 옆에 좀 앉으라고. 나는 목사인데 기도해도 좋겠냐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그날 예수님도 소개하고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매처럼 경험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자매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소개하고 저는 이런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사역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사역이죠. 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통을 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갖는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heart. 그 가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좀 이웃들을 이렇게 봐야겠고 또 상처 입은 이웃들의 그 고통을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겠고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로 삼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열두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38절까지 끝낼 수가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10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일종의 배경을 형성하는 것이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병들고 약해 빠진 사람들. 자, 그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37절,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그래서 제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좀 일꾼들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왜 열두 제자가 부르셨느냐. 열두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열두 제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해듣지 못하고 또 약해 있고 병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수많은 이웃들. 눈만 열면 부지기수로 보여지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별 주시면 복음을 나누고. 이게 사역이죠. 뭐 다른 게 사역이겠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역이죠, 그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 이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방구사님도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만 마치면 성경 공부 코스 끝났으니까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뭐 귀신 쫓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보시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세우신 이유. 뭐 하려고 세우셨는가?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뭡니까? 이는 자기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 강조되었어요. 주님이 열두 제자를 훈련하신 방법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관심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뭐예요? 결과로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삶. 함께 하는 삶. 아마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은 들어가지만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라이프 체인지가 없을까?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만 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위 인지적 학습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만으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잘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을 좀 강화해서 이 셀 공동체, 셀 교회를 많이 하는데 뭐 성경 공부는 다른 교회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삶을 나누도록 그리고 정말 삶을 함께 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최근에 저희 교인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거 관두고 우리 한평생 살면서 한번 내 주변에 한 12명에게 영향을 좀 끼쳐보자고. 12명에게. 뭐 예수님도 열두 제자 거느리셨는데 12명 이상의 영향을 끼치겠다. 저는 그것이 만용 같아요. 만용.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의 무리를 가리켜서 기독교 뭐 기초 공동체, 크리스천 베이직 커뮤니티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 기독교 기초 공동체다. 12명에만 영향을 끼쳐보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한 사람 인생 챙기기도 힘든데 12명이라니요. 12명. 제가 그랬어요. 깎아드리겠다고. 깎아드릴 테니까 그럼 아니 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보라고. 어디 가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세 사람만 친구가 좀 되어보라고. 그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삶도 나누고 어려울 때 좀 붙들어주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 세 사람 보고. 당신도 어디 가서 세 사람 데려오라고. 당신도 세 사람 데려오고. 당신도 또 세 사람 데려오고. 그럼 우리가 또 열두 사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그러네. 목사님 세 사람도 힘들어요. 세 사람도.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내 주변에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사람 한 사람 좀 만나보시라고, 한 사람. 사역은 그 한 사람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 한 사람. 한 사람 좀 만나보라고, 한 사람. 예. 뭐, 전도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친구 되라고, 친구. 친구 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인생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나누게 되지 않겠느냐.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성장이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한참 그것도 지나갔습니다만은 NCD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NCD가 뭐냐면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 그것은 뭐냐면 삶을 나누는 것이다. 라이프를 쉐어링하는 것이다.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전도도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이웃들을 섬기는 삶도 일어나고.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쭉,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교회를 개척한 지, 지나간 주 1월 첫 주가 꼭 이제 14년이 됐는데요, 14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이 왔어요, 교인들은. 뭐 거의 해마다 한 1,000명씩. 어떤 애는 거의 2,000명도 오고 뭐 그래서 교인들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목회에 대한 회의가 좀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혹시 쇼하는 배우 같은 존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고 마치 어느 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어떤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이었어요. 잠실 야구장. 자, 그 잠실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2시간 혹은 3시간 혹은 4시간 막 소리 지르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3시간 좀 시간 지나간 다음에 4시간 지나가고 야구가 끝난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오기 야구장에 들어오기 전에 상태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야구장을 다 빠져나가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와서 아, 목사 설교 잘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그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한때 계산해보니까 어떤 한 해는 90%가 다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교회 성공했다고? 예, 다 수평이동에 의해서 다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하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저와 같이 일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우리 스태프들 회의 속에서 내가 아무래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도둑질을 하는 것 같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목회하고. 그러니까 한 부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염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는 다니다 왔지만 뭐 신앙의 확신도 없고 인생의 가치관도 뭐 변화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제대로 훈련시키는 거 그게 목사님 목회의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그럴듯해요. 또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네,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사람 짜려보시면서 당신이 그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라니까요. 당신이 그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위로는 됐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기도하다가 연말에 기도하다가 작년 연초에 좀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받지 않겠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사절하는 선언을 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뭐 외국에서 왔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서 아주 특이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 이웃들 돌아보는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니까 물미들 밀려오니까 목사님 그냥 오는 사람들만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데 뭐 전도는 해서 뭘 합니까? 뭐 전도도 안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제스처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선언을 해놓고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며칠 전에 우리가 쭉 결산을 해봤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의 89%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배경에서 등록한 사람들이라고요. 되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이 정말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웃들을 정말 돌아보기 시작해요. 한 사람 데리고, 곁에 있는 한 사람 데리고 고민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식당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속 깊은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역이 움직이더라고요. 사역이 움직여요. 이게 내가 왜 진작 안 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곁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사역이죠. 결국. 저는 그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뭐 좋다고 해서 어떤 영화 이따금씩 가보면 저는 영화 안에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저는 입신의 경지 속에 들어갑니다. 항상 나올 때 이거 괜히 봤는데 자다가 나왔고. 그런데 너무 좋은 영화라고 목사님도 꼭 보셔야 뭐 시대를 이해한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이 그저 1년에 한 두세 편, 서너 편 영화를 보는 편인데 오래전에 보았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생생한 영화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를 기억하시죠? 쉰들러스 리스트. 그 독일 사람,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 마지막 장면. 저는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장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자,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쉰들러가 부르짖던 말. 아, 내가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아니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아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부르짖는 순간 유태인 라피 한 사람이 그를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 저 유명한 알려진 머더 테레사에게 어떤 날 한 저널리스트가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당신의 몸으로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테레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수많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에게 늘 날마다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한 사람. 내 곁에 다가오는 한 사람. 내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한 사람.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그게 사역이죠.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 시대에 비교적 아주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가운데 미국의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그런 분인데요. 저는 이 토니 캄폴로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 가슴에 너무 뜨거워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베케이션을 가셨습니다. 하와이에. 근데 밤 12시 다 돼서 비행기가 도착했던 모양이에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니까 저녁 식사를 못해갖고 너무 허기져갖고 12시가 넘은 시각에 호텔에서 나와서 비치카를 이렇게 쭉 걷다가 어디 식당 있나? 열린 식당 있나? 보니까 식당 하나가 열려있더래요. 들어가 봤어요. 아주 허스름한 식당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음식 주문해놓고 기다리면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숨을 돌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거의 뭐 1시 반, 2시 가까워질 무렵에 한때의 여성들이 몇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오더래. 막 시끄럽게 들어오더래. 딱 보니까 보아도 알겠어요. 거리의 여성 같은, 거리의 여성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이번에 식사하면서 이제 흘끈흘끈 쳐다보았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래.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네 생일이니 어쩌란 말이냐? 케이크라도 사란 말이냐? 잔치라도 해주란 말이냐?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 그러니까 또 이 여자분이, 야, 나는 내 생일이란 소리도 못하냐. 내 생일이란 소리도 도대체 하지 못하냐. 그리고 막 엎어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광경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토니 캄폴로 교수가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할까? 그냥 그래, 세월이 빠르지. 벌써 네 생일이니. 이 한마디로 받았으면 되었을 것을 왜 이렇게 이분들이 싸움이 되었을까? 한바탕 어우러져 싸우는 것을 주인이 나와서 만류를 하고 중단을 하고 그분들은 식당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더니 토니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을 불렀어요. 저분들 자주 오시냐고 식당에. 그러니까 자주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옵니다. 단골이죠. 골치 아픈 단골이죠. 골치 아픈 단골이죠. 그러더래요. 아, 그러냐고. 내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무슨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그러면 이 새벽녘 이 시간에 제가 좀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협력할 수가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은 그 주인 부인이 나오더니 아, 생각 잘하셨다고. 어떻게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아까 소리 지른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마음은 아주 하트가 참 좋은 분이라고. 아그네스라는 분이에요. 아그네스. 근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쩌다 거리의 여인이 되긴 했지만. 아, 그러면 제가 비용을 책임질 테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전원, 그 거리의 여인의 친구들이 전원 새벽 한 2시 정각에 그 식당에 입장하기로 미리 초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은 한 12시쯤 도착을 해서 이 주인 내외와 함께 그 식당을 데코레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큰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시 되기 전에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2시 되기 전에 그 여자분을 2시에 오기로 하고 2시 되기 전에 한 1시 한 반쯤 한 30분 전에 그 친구분들이 미리 다 오도록 했어요. 친구분들이 다 입장을 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시각 정확하게 2시에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과 친구 몇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식당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데코레이션 된 식당 안에서 이 주인 부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득 자리를 메운 채로 그분이 도착하자마자 일제히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Agnes.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들어오다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노래가 끝나자마자 케이크 입장합니다. 큰 케이크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케이크 잘라야지. 생일 케이크 잘라야지. 막 생일 케이크 칼을 나이프를 쥐어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케이크를 잘라도 되겠지만 제 집이 숙소가 가까우니까 이 케이크를 저희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좀 보면 안 될까요? 제가 생일 케이크를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야그네스라는 여인은 마치 생일 케이크를 어떤 보물이나 되는 듯 품에 안고 조심성스럽게 식당 밖을 빠져나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 식당을 메우고 있었던 사람들 전체가 마치 핀 하나 땅에 떨어질 소리도 들릴 만한 침묵 속에서 정적 속에서 조용히 그 식당을 빠져나가는 이 여인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잠시에 숙연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 토니 캄폴로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사이기도 한데 제가 아그네스 저 여인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토니 캄폴로가 기도를 했어요. 아그네스를 축복하고 아그네스의 친구들 여기 와 있는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한참 했대요.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될까요? 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대요. 말씀을 쭉 읽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찬송도 좀 부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찬송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있거든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우리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노래 찬송. 가장 교회 같지 않았던 그곳. 그곳에서 그날 밤 토니 캄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잊지 못해서 토니 캄폴로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이런 글귀로 끝납니다. 이 파티는, 이 축제는 내 곁에 있는 외로운 한 사람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이 파티는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가 손만 내밀면 내 손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차가운 손길의 이웃들이 눈을 떠서 보면 부지기수지만 나는 내 고통, 내 상처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들은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매일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 전개되지만 여전히 외로운 영혼으로 왔다가 외로운 영혼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이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우리 잘 아는 이 찬양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한번 조용히 낮게 이렇게 반주를 해주실 때 우리 잘 아는 찬송이니까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 한번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함께 이 찬양을 조용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우리는 교회당 와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어르신네들의 따뜻한 손길, 그 손길 때문에, 그 체온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는지요. 오늘 내가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할 얼마나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예, 우리가 내가 품에 안아야 할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기도로 안아야 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야 할 어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반주 없이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하밍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밍 그냥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고달파서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냥 작은 관심으로 그들을 쳐다봐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금년 한 해가 얼만큼 달라질까요? 그것이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뭐 굉장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렇게 나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그냥 내 상처 너무 묵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고 그분이 희망이라고 그분이 구원이라고 그분이 능력이라고 그분이 피난처라고 그분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일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해 주신 치유자의 인생,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눈,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 특권, 그러나 이 특권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채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들을 찾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남포교회가 이 땅의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고한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숨겨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만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와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